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 말씀만 한 구절만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 말하라. 내가 영원히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주님 계속 맴도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셨옵소서. 주님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키는,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리석습니다. 저희들 고집쟁입니다. 저희들 불순종합니다. 저희들 죄 속에서 놀기를 기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가지신 흔적을 저희들도 기쁘게 같이 순종하며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운행함으로 주님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달려가면서 모두 이긴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천사들로 천군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자리에서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로 가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것을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니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들을 많이 썼죠.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쓴 편지가 이게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야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게 이 편지를 쓰게 했는가, 그리고 그 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부터 보면은요, 1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오. 요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닙니다. 신학 대학원을 마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MDB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과거에 그 가말리엘의 그 제자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토라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그 시편을 계속 외우고 또 잠언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서들을 다 이제 읽으면서 또 가리키면서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배경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14절 15절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어서 더욱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그 교회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구약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유대교를 그 유대 전통교를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심에 대한 그 여정이 나온 것을 봅니다. 거기 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니라. 거기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지금 다메섹이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거기를 걸어서 성령께서 그쪽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를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40일간을 성령께서 이제 광야를 몰아내셔서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의 준비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데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이제 주님께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3년이 사도 바울이 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유대교에 대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점차로 다 바꾸시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알고 있던 해마다 양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양의 피로 날 씻어야만 1년 동안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요 얼마 전에 그 러시아샤나하고 그 다음에 용키포가 있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용키포가 이제 대속죄일이 지났죠. 하루 동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루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이제 잘못한 거 남 미워하고 싫어하고 속이고 훔치고 한 이런 것들 다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종교적인 습관. 크리스천들도 그런 건 배울만 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다 씻었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스스로 속게 그러고 갑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이것을 가지고 깊이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3년 동안을 이제 그것을 훈련을 받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하게 하십니다. 여기저기 그 토라 오경과 그 다음에 그 시편과 그 다음에 그 선지서들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그 지식을 이제 성령께서 구슬을 꿰게 해서 이 구슬에 꿰게 하는 이 그 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예, 아직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의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하나 무릎을 치면서 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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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 건데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하는 것을 계속 계속 제가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그 성찬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는 주께서 나에게 전한 것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그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에게 전. 거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그걸 보면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 받은 것.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게 그렇게 쓴 것을 봅니다. 아마 NIV 영어성경에 보면 거기 아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식구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통해서 수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그 복음을 깨달았다. 그 계시라고 하는 그 단어 이것이 영어로는 Revelation입니다. Revelation. 그리고 헬라 말로는 Apocalypse라고 해요. Apocalypse.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여러 번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에베소서 3장, 그 2절서부터 4절, 거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를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알아. 예. 바로 그 계시라고 한 레벨레이션, 아포칼립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것을, 숨겨진 그 비밀을 다시 이걸 들춰서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뜻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사도 요한도 똑같이 계시를 받았어요. 제일 처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보여주고 천사들이 말해주고 한 것을 그대로 다 적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0절까지 쭉 내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숨겨진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똑같은 얘기를 내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내 그 구약을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것을 계시를 해줘서 그래서 이 숨겨진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알고 깨닫고 당신네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그래서 그 이것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그 윌더네스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훈련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2장 1절에 봅시다. 2장 1절에 14년 후에라는 바로 직접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3년 후에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가 막힌 많은 그 비밀들을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서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그 레벨레이션 그 비밀이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숨겨진 것을 열게 해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것들 다 가르쳐 주고 하셨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나서 이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바로 게바를 만났다.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났어요. 거기 나중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그 게바라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도 중의 사도 그 베드로를 그렇게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그 비밀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주 시큰둥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실망을 한 그런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망.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15일 동안 같이 교제를 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다메섹 자기 고향으로 왔어요. 그 다소 있는 쪽으로. 그리고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 안 가. 나도 주님에게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만 저희들이 사도냐? 나도 사도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 가기를 끝치고 딱 스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메섹 근처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4년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face to face로 주님하고 같이 깊은 교제를 하고 더 깊게 알고 말씀과 기도로 더 이제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조명을 받아서 성경이 쫙 다 풀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니까 회당에 나와서 그 랍비들에게 옛날에 그 딱딱한 율법만 그것을 배우던 사람들이 이제 귀가 확 뛰고 그 다음에 눈이 확 열려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엔조이하면서 14년 동안을 거기서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다메섹 쪽에. 그러다가 그 와중에 사도 풍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 다메섹 쪽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 안디옥을 찾아옵니다. 안디옥을 찾아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바울하고 같이 교제를 해요. 다시 만나서.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지금 이방 교회들이죠.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자기가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어떻게 이중적인 그런 인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시오. 자기가 기둥처럼 여기는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강직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그것을 자기가 참지 못해서 그래서 당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사람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당신이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서로 여태까지 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그렇게 자리를 피하는 것은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참관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4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참고 또 크고 더 성숙해지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그때가 AD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AD 32년에 돌아갔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 13장 14절에 보면 4장에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지금 터키에 있는 그 동중앙 거기 북쪽 중북부 쪽에 거기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안디옥으로부터 시작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그 시리아 쪽에 안디옥이 있고 그다음에 터키에 또 안디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고니온유를 해서 그다음에 루스트라로 해서 도베를 해서 이렇게 삥 돌았다 다시 거꾸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이것이 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 거기에 세워진 것이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것이 갔다 온 그 사도행전 13장 14절에 갔다 온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AD 한 51년 52년 그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52년이라고 하고 거기서 AD 35년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걸 빼면은 17년이 나와요. 17년. 그래서 그 17년 동안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과정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과 동네 사람과 자기 주위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가리키면서 배우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컸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은 어느 때냐면은 AD 56년에 56년. 그러니까 그 1차 선교행을 쭉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3년이 더 지나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성숙하고 완숙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율법에 사로잡혀서 있다가 성령께서 이것을 나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이 다 복음이라고 하는 good news,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에서도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 군데서 자기가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깨닫게 주신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Don't bother me, because I have a scar of Jesus in my body.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내 몸에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흔적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흔적. 그 흔적이라고 하는 원래 그 뜻을 보면은 그 뜻이 그 헬라 말로 그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을 씁니다. 스티그마타.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낙인이라고 하는 거죠. 낙인.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왜 그 저 그 옛날에 중동 사람들들이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농장에서 양이나 소나 그 자기 양 그 소유의 양이나 소를 소유를 확인할 때 이 그 쇳덩어리다 해서 자기 집에 그 자기 last name이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면 뭐 Bradley 하면은 B를 이것을 쇠로다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불에다가 담그죠. 그래서 이걸 뻘뻘고 한 다음에 소를 그 조그만 그 나무로다 이걸 만들어서 고르다 지나가게 하면서 그 뒤에 등어리 엉덩이에다가 꽉 찍습니다. 그러면 지그르르 하면서 이게 그냥 다 타버리고 거기에 B자가 거기다 새겨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브래들리 그 목장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 서부 영화에 가끔 그런 거 우리 보죠.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비누로 닦아도 안 지워집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안 없어집니다.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뜻이 영적으로는 그 씰이라고 하는 거죠. 씰. 우리가 그 반드 서번트에 대한 그 씰을 우리가 많이 제가 가르치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씰. 이것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가 마패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그 고난의 흔적을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흔적.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초인하는 것은 끌어낸다는 겁니다. 드래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낸다. 돌로 사도 바울을 수도 없이 많이 때렸습니다. 머리도 맞고 몸뚱이도 맞고 그래서 쓰러져서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대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성 안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죽은 시체를 바깥으로 끌어내라고 해서 성 바깥으로 다 끌어내놓고 자기네를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 몸에 이러한 고통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 기억을 해가면서 이것을 쓴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서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다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한 내용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서부터 27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받았으며 그러니까 39번씩 5번씩 맞았다는 겁니다. 39 곱하기 5. 그 다음에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야를 기품 속에서 지냈으며 이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다가 파선해서 그래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 속으로도 또 여행을 했습니다. 강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런 스트림 깊지 않은 그런 물에서도 또 빠질 뻔했습니다. 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예, 자 이게 이러한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붙잡아서 반대하면 감옥소에다 집어넣죠. 그거로 끝입니다. 물론 뭐 이북 같은 데서는 감옥소에서 엄청나게 그 고문을 하고 그리고 또 때리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39번씩 5번이나 맞고 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남기고 또 배도 많이 굶고 굶기도 많이 하고 이러한 그 수들을 이러한 것을 지난 17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고난의 흔적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입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지금 여기 그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을 참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엄청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죽을 뻔하고 수도 없이 많은 고생을 당한 이런 곳에서 많은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죽어서 돌에 맞아 죽어서 바깥에 내던져서 이렇게 땅에 죽은 사람처럼 있었는데 근데 자기 영혼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비밀을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운 거 보고 그리고 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그것을 기쁘게 여긴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하고 더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를 많이 많이 듣습니다. 아, 네. 중국에 한참 핍박이 많이 있을 때 크리스천들 핍박이 많이 있을 때 그 한 중국에서 그 언더그라운드 철시 리더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소에 가서 25년 동안을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감옥소에서 고통도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사탄이요 더 쉽게 풀어놔줘요. 더 쉽게 풀어놔주고 마음대로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은 더 쉽게 크리스천들이 더 스스로 타락합니다. 망해져. 그런데 이 중국 지하교회 목사가 25년 동안을 그 감옥소 안에 있으면서 엄청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주님 이거 내 이 고난이 여기서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툭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 얘기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서 모든 아픈 것이 싹 다 나았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감옥소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놀랍게 전파됐다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 테스트몬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그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얻어맞음과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깨달음을 또 비밀을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자기는 아주 만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이 그겁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계시로 이것을 내가 다 적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아 뭐 잠깐 그런 성령의 도움으로 이 글자가 풀어졌나 보다 하는 것 정도지 이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것을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그 갈라디아 교회 자기가 가서 첫 번 선교 여행 때 가서 세우는 그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벌써 그 안에 사탄들이 들어가서 서로 갈라져서 이 내가 유대파냐 또 이방인파냐 이 바울파냐 아니면 거기에 라비파냐 하고서 서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런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와야 되고 이것을 강조하는 유대파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다. 그것은 절대 절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이러한 그 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졌다 하는 것은 나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변치 않는,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내가 결코 내가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주님과의 그 약속의 영광의 언약을 받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그 자기의 그 향유를 귀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롯 유다하고 다른 그 제자들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그 여인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그 여자에게 그 피지컬한 그 몸으로 때리고 아프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자기 몸도 아팠지만은 이제 또 마음을 다 아프게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하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표라고 하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표가 있지요. 표. 16절 17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 그 우리가 잘 아는 이 표가 있습니다. 그 표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오는데 이 표는 영어로는 마크라고 해요. 마크. 이걸 또 스탬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로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카라그마라고 이런 단어 씁니다. 이것이 표예요, 표. 카라그마. 아까 우리가 흔적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이것은 카라그마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크인데 어떤 마크냐면은 임플랜트 하는 마크. 그리고 그 타투 같은 이런 마크.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바로 그 RFID 이 칩을 나중에 사탄이 이제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거 집어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이것을 하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카피를 하길 좋아합니다. 그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합니다. 인을 치라. 이것은 그 영적인 인의 그 spiritual seal입니다. seal.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증거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 seal을 흉내를 내서 그래서 이 표를, 그래, 카리그마라고 하는 그 표를, 그 인간들에게 이것을 주어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겠어요. 예수의 생명.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단다 하는 얘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이 내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돼서 그래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난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계시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거기에 대한 테스트모니가 있고 비밀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글이 쓰여지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만하죠. 바로 그 흔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이 와도 이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핍박을 받고 거기서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그 자기가 돌을 맞고 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본 것을 이제 스데반은 봤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 몸에 모든 고통 싹 사라지고 그다음에 자기 영혼도 몸에서 떠났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그다음에 그 비밀과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힘든 거 어려움을 얼른 피해 버리죠. 얼른 그것을 돌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떠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자 가장 부끄럽게 뭐 그거는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라면은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그 이 시대에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 중에서 정말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집에서 자식들한테 또 버림받고 또 그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프게 그 병을 또 고통을 당하고 그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흔적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 그 사람들은 주님하고 깊은 교통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섣불리 조금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거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뛰어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실망하고 돌아온 것처럼 자기가 섣불리 그 어설프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내가 봤다.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입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한 것을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제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탄이 그만큼 큰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스마트하게.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이제 서서 그래서 이제 그 자랑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당나귀인데 예수님이 뒤에 떨어지고 당나귀가 수면은 그다음에 난 당나귀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흔적. 사도 바울이 다시 여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까지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이 위로를 받는다 하는 자기 사도 바울의 간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어려움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 강의에서 10절부터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의가 뭡니까? 의가.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바로 그 우리가 그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그렇게 찾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수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컬미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나같이 참 악하고 죄인되고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 대신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참 심히 궁금합니다. 그 모슬렘에 있는 모슬렘 지역에 그 아랍 지역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제대로 하나님 이름을 잘 부르지도 못합니다. 소리 내서 찬양도 못합니다. 성경을 갈 때는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오래 살고 그러길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끝까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Come and see. 네, 그 다음에 와서 보고 내가 진짜면은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Follow me 그랬습니다. Follow me.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랐어요. 근데 그냥 따른 거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나를 따를 때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Deny yourself and pick up your cross and follow me. 내 자신의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 자만심, 교만심, 내 욕심, 내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계급장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내가 여기서 또 천국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참 힘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와 그 성령의 보호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의 그 휴거를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더 이러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곧 올 테니까 이것을 잠자는 교회를 깨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올 테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더 환영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계시를 주시고 아멘. 더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영광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공격이 지금 너무 많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냥 살려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그 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책이에요. 기도책. 그 기도책에 거기 수많은 거기 좋은 그 기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일 흔들리는 것이 내 자신의 위치였지, 위치. 내가 제대로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을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탄이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조롱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내 신분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거기 제일 앞에 부분에 나왔어요. 12페이지에 네, 거기 나옵니다. 그 12페이지 선포하면서 나의 신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벌써 나왔죠. 12페이지 또 14페이지에 또 그리고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더 붙들고 가는 그러한 기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 베이직 하면서도 중요한 그러한 그 기도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내가 지금 흔들립니다. 아침마다 이슬 붙들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더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주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성령 안에서의 그러한 주님과의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 안에서 지속적인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나의 그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그 숨겨진 비밀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마음속에 평강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때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과의 그 반드 서번트의 그 릴레이션십이 그것이 나타나게. 그 반드 서번트의 특징이 뭡니까? 귀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흔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영적인 흔적이. 그 흔적을 이것을 내가 다시 찾는 겁니다. 그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이제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리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예. 우리가 가까스로 턱걸이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 신부로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우리가 굳건히 해서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러고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행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행하면은 실족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성령의 인도하신 그 부르심 속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그래도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똑같이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이니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 그리스도 함께 한 후사이니 우리가 상속을 받을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만 싹싹 빨아먹고 쓴 것은 뱉어버리면은 그거는 주님의 참된 그런 제자가 아니다. 참된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쉽게 편하게 넓은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쉽게 편하게 가야 되냐?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꼭 받아야만 되느냐? 뭐 그렇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른 쪽 한쪽 강도는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로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정말 그건 갬블링하는 겁니다. 그건 갬블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즉 적당히 쉽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 예수님 내가 언제 오는 거 알아. 그거 칩 받는 거 RFID 나도 그거 다 알아. 이거 안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하고 얼마나 더 가깝게 나하고 같이 동행하느냐, 나하고 교제하느냐, 나를 잊지 않고 늘 나를 찾고 사랑하고 나하고 손붙잡고 가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내가 옛날에 뭐뭐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뭐 했는데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도 중간에 잊어버리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 다른 교회에서 다른 내 옆에 집에 있는 크리스찬인데 이 집사, 김 집사는 아니 온 가족들이 놀러다니고 나고 뭐 피크닉도 잘 가고 그리고 또 여행도 잘 가는데 왜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 네.
영혼에 대한 이터니티의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아 그러지 말았을 걸 하면 이미 벌써 늦었어요. 이미 벌써 지금부터 이미 이것을 붙잡고 깨닫고 해도 열심히 뛰어도 지금은 따라갈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의 모습이 갖춰지는데, 그런데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안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성령이 떠나는 시기에요. 성령이 점점 더 이제 헤비하고 어노이팅이 컸다가 이제는 샬로우, 더 얄팍해지고 주님이 이제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없어져서 네. 지금 사람들끼리만 복작복작하고 그래서 서로 안에서 귀신들하고 같이 춤추고 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 3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은 열흘 일주일씩 21일씩 금식을 해도 만날까 말까.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약해진 듯 희박해지고 샬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을 냈고 찾고 찰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에게 흔적이 있다면, 그런 나 때문에 받은 흔적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한 여러분 마크를, 그 에스티그마타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가슴에 내가 어떠한 그런 흔적을, 그런 그 마크를, 그 표적을, 그 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표적을 가지고 끝까지 꼭 달려갈 수 있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너무너무 참 도전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쉽게 편한 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좁은 길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내가 그 길을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 주셔서 끝까지 주님 이 그런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고 그리고 그 큰 그 아가페의 사랑과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끝까지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아멘.
또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신부들의 그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아멘.
하는 모든 사업체에 지금부터 아멘.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